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101, 골방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영성의 부분이 있다면 기도 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기도 시간은 늘 타협의 대상이 되고 또 굳은 결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으나 5분,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려웠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불이 금방 소멸해 버려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기도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누가 계실 것이며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없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누구나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30분 이상 앉아서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 어떤 기도의 입문자들, 기도의 비기너,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게 대해서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좀 적용하고자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좀 기도에 불 붙는 좀 좋은 계기가 되고 기도가 더 생명력이 있어지고 기도에 더 깊은 영성으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의 첫걸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골방 기도에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의 기도 생활에 불을 붙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 골방으로 들어가자라는 내면의 다짐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 여김없이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까지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느냐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남들에게 잘 보이거나 뭐 더 낫게 보이기 위해서 막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모습은 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왜냐하면 외식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고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겉을 꾸민다는 것이고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다음에 이 한마디가 저희 눈을 사실 확 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다. 그러면서 너는 골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골방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홀로 있는 장소만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지적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식의 옷을 입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옷을 입고 있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 꾸미나고 있고 데코레이트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게 주신 감동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든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현재 내게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대뿐만 아니라 분노와 미움과 또 상처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나오라는 초청이 골방이라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 기도가 있고 또 이런 퍼블릭 대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소리로 내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장로님들이나 오늘 유영호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런 대표 기도 가운데 나와서 마치 나를 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모든 그 속에 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꺼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대표 기도니까. 그래서 골방 기도는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의 삶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 실제 내 모습보다 더 고상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빨리 망치는 길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는 여타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직함 속에서 시작하여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삶, 내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지금은 내 삶이 얼마나 지루한지, 내 안에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고 얼마나 큰 분노가 있으며,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내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또 내가 이 일로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을 얼마나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의 삶을 토로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기도를 배우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께 나아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게 왜 이 큰 일을 맡기셔서 이렇게 나를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자에 대한 주의 진노가 그 가정에 쏟아지기를 예레미야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뻔뻔하고 끈덕지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체면을 차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다 골방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돈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분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신분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수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했고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넘어지게 했으며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했는지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낱낱이 고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 원수 사탄을 향한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의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골방으로 나와 내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김지찬 교수님께서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내용 중에 한국 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진단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상한 이론이란 소위 사귐의 기도라는 것인데 기도의 목적은 관계의 증진에 있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가는 것이다 라는 고상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이것이 얼마나 진리이고 기도에 대한 높은 차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우리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성장시켰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이 고상한 생각들을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연결시켜버려서 이 고상한 생각들이 전해진 20년이 지난 후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의 영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뽑으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경건의 뿌리까지 뽑혀진 마음.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의 야성을 잊어버렸고 우리도 기도의 영성을 다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께 나의 것을 구하면 저급한 기도인 것처럼, 그래서 무언가 나의 진실한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있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의지하며 현실에 타협하고 적응하고 안주하여 그와 같은 것도 꿈꾸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에서 타협하고 안주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암울했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나는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한나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애통하여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자기가 자식이 없은 그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이 애통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그 한나의 그 기도의 제목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태의 문만 여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태의 문을 열 때는 그 어둠에 그 암흑했던 그 시대의 밝은 광명의 새 문을까지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통해 새 시대를 이끄는 역사의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개인적인 애통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시대를 바꾸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애통하는 기대를 모태로 삼아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귐의 기도라는 것은 간청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간청하는 게 쉽죠. 누군가가 교제하고 사귀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데이트하고 사귈 때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서 들어가고 한 30분 후에 또 전화해서 아, 잘 들어가는지 궁금해 전화했다고. 뭐가 궁금하니까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뭐 잘 들어갑니까?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사귐의 기도인데,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따르고 온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열정과 시간이 그만큼 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숭고한 것, 세계 선교, 세계 구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금방 기도의 물이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아뢸 때 기도에 생기가 돕니다. 그럴 때 시간이 30분을 넘어 1시간을 넘어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며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하러 나가실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주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담대히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말씀 그대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긍휼이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게 하는 은총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받게 해주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조건과 자격을 얘기해요. 조건을 갖추기를, 자격이 되는가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오직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좀 덮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자.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골방으로 들어가자. 골방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제가 한번 골방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여기에 목사로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말씀 듣는데 눈물이 활짝 나더라고요. 정말 그 모든 직분과 무게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 골방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불을 지핍니다. 이제 기도 101, 골방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골방 기도, 간청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이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결과에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동체 이 기도에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지막 골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목적은 일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너무 많고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일이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일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간청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쏟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가게끔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의 기도는 여타 우상 숭배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걸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다 쏟아낼 때 이 기도로 내가 주님께 정말 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더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기도의 시작을 또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가늠하여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징벌을 받아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 아이를 쳐서 이제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금식하며 식음을 전파하며 7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안 받게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며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왕을 좀 일으키고 격려하고 뭐 좀 드시도록 애써봤으나 다윗이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주의 긍휼을 위해 간절히 주 앞에 간청의 기도,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모든 신하들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느냐.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무엇이 걱정됐냐면 아니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애통하게 금식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왕의 그 상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너희가 왜 수근수근하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도 새로웠죠.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혹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상심하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지만 다윗은 그때 상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배하고 그 간청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배하고 우리가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주 앞에 엎드려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일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의 오직 한 목적은 이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큰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이 잘 되어서 경배의 자리에 떠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 일이 안 됐으면 좋았을 것만은 일이 잘 돼서 성공해서 잘 돼서 경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도 많이 보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심하여서 주를 떠나는 자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경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동일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능력인가?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그 앞 두 절을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어디든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어디서든 주님 경배할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픈데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부유한데 처할 수 있어도 어디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골방에서 나의 삶을 주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 주실 것이에요. 그 능력은 다름 아니라 이 일이 잘 돼도 내가 주님께 경배하는 능력이고 이 일이 안 돼도 내가 주님께 경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주셔서 상황에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바람과 소원을 주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혹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가진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걷게 넉넉히 걷게 하시며 경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굳건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일이 잘 될 때마다 보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세요.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고 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때구나,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릴 때구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다 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나는 왜 안 낫지? 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정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병이 낫지 않는데도 날마다 몸은 쇠약해져가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너 안에 숨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 너의 그 감사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 생명 되신다 고백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주의 종으로 영향력을 바라며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훨씬 더 영적입니다. 기도를 마치 아, 또 기도를 못했네. 마치 짐을 꺼내놓고 아, 짐을 또 못 갔네. 아, 한 달에 한 번 갔네. 그냥 체육관 좋은 일만 시키네. 그런 수준으로 기도를 놓지 마세요. 아, 다이어트 하다가 또 놓쳤네. 여러분, 기도는 훨씬 더 영적입니다. 기도를 잃은 것은 삶의 한 부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없기 있고 없기가 아니라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일 반복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없이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 내가 그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으나 내 마음의 뿌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활동이 기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잘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는 충분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잘 되든 안 되든 경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내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애통하시며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간청하는 기도로 주 앞에 기도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기도에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통함을 통하여 주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경배의 자리로 주시는 능력을 기도 중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누리 초대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새 시대 새 역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방으로 들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외식하는 마음, 위선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심령마다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